사도행전 1장 1절 2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가가 성경을 두 권을 썼죠? 이제 누가가 가장 먼저 쓴 성경은 뭡니까? 두권 중에 가장 먼저 쓴 성경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고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뭘 썼는지가 1절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누가가 누가복음에서는 뭘 썼냐면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는 것부터 사도들에게 명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의 날의 기록. 이게 누가복음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록입니까? 예수님 공생애 동안 있었던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뭘 하셨는가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3절에 보면 실제적으로 누가복음 학원격인 사도행전 실제적인 시작인 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뭘 하셨는지 3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며칠 동안, 여기 보니까 40일 동안 공생애 3년 동안 가르치셨던 이야기가 뭔지를 총정리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0일 총정리를 하셨다. 40일 동안 세미나를 여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 기간 동안 하셨던 것이 무엇인가를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총정리하셨는데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 그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열었던 그 세미나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들었죠. 하나님 나라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르치셨던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3년 동안 가르쳤던 공생애를 다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쓰여졌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은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포함해서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의 3년 동안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였다는 것을 알고 이 성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까지 초대교회 복음서 기자들이 쓰고자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는 태도는 두 가지입니다.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 자체를 우리의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여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을 외울 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죠. 가끔 우리 교회는 또 주기도문을 외우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십니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데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기도 하고 하는데 주여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어떤 겁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가지는 그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가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의 신앙의 대상으로는 받아들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우상 숭배하는 방식과 같이 믿는 겁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하는데 뭘 믿어? 물어보면 뭘 믿는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뭘 가르쳐 주셨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상 숭배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숭배할 때는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지 그 우상 자체에 대해서 알 필요도 없고 그 우상이 어떤 뭐 존재인가, 또 그분이 설령 우상이 아니었고 살아있을 때 어떤 현현이었다 할지라도,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어떤 메시지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한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잘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큰 강조점은 뭐였다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배워야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 혹은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성경이 달리 보일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메시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딱 등장하셔서 이제 첫 메시지가 뭐냐?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메시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눈에 어떤 글자가 들어오십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죠. 그리고 첫 설교가 하나님 나라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요청을 했습니다. 뭘 요구하셨습니까?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그냥 보지 말고 왜 회개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져야 되는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면 회개가 필요한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을 통치했던 통치는 뭐였습니까? 죽음, 죄, 악, 사단이었습니다. 그게 이 세상의 통치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사단이 지배하던 세상에서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죠. 이것은 뭐와 비슷하냐면 이전에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지배하던 유럽의 유럽 노르망디에 연합군이 드디어 상륙해서 그 밑에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억압되어 있던 사람들이 해방되고 풀려나는 일이 시작된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있었는데 이게 노르망디의 연합군이 상륙해서 이 사람들이 막 해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그런데 막 해방될 때에 그냥 막 일반 시민들도 해방되지만은 가장 깊은 억압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혹시 그 밴더 브라더스라는 제가 지난주부터 자꾸 전쟁 영화를 얘기하고 지난주 고지전 얘기하고 밴더 브라더스라는 혹시 그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전 너무 좋아하는데 10편인데 그게 2차 대전을 너무 생생하게 그렸습니다. 미군이 나중에 유럽을 딱 들어가니까 너무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다 구했다고 생각하고 딱 들어가는데 미군이 발견한 것은요. 포로 수용소에 있던 유대인들을 발견한 겁니다. 근데 이게 사람 같기도 하고 짐승 같기도 하고 너무 참혹하고 본 적도 없으니까 미군들이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겉으로 그냥 도시만 해방시켜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 포로 수용소에 있는 유대인들을 바라보았는데 미군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저게 도대체 뭐지? 여러분 연합군이 상륙해서 막 풀려날 때 처음에는 막 도시들 정도가 풀려난 줄 알았는데 가장 억압받던 유대인 포로 수용소 사람들이 풀려날 때는요. 그 참혹한 상황이 일반 시민들이 풀려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냥 이렇게 오실 때는 잘 모르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 사단의 권세에 가장 깊게 있던 사람들이 막 풀려나는데 그 풀려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적입니다. 그들이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던 가운데 가장 깊게 그렇게 포로로 억압되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문둥병자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죽은 자가 살아난 이적도 세 번이나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첫 번째는 뭡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 들어보셨죠? 나중에 뭐 궁금하면 성경 보십시오. 두 번째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입니다.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풀려날 때는 이게 어디에 있었냐면 갈릴리 북쪽 시골 마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여러분 갈릴리 북쪽 시골 마을에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풀림을 받았기 때문에 파급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예요. 결정적인 것은 예루살렘의 베단이라는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월절 순례객으로 막 모여있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 파급 효과는 굉장히 컸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세 번 살아난 일들이 있었는데 이 세 번째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어떤 이런 일이 발생했나? 그런데 가장 흔하고 가장 자주 일어났던,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죽은 자도 살아났던 일들도 있었지만요. 가장 흔하고 자주 일어났었던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이적은 뭐였냐?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가장 흔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귀신을 쫓아내면서 막 귀신이 나가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은 끌 겁니다. 뒤에 혹시 뜹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게 뭔지를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너희가 누굴까요? 여기서 지금 너희에게 임했다는 이 너희가 누굴까요? 이것은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혹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신자들, 제자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앞뒤 문맥을 보면 이 너희는요, 지금 예수님을 모함하고 또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12장 24절 금방 읽었던 앞부분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지금 무슨 말을 했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딱 쫓아내니까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귀신이 나갔는데 이 사람들이 믿기 싫은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아 이게 귀신의 왕을 불렀구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되앙님 귀신을 불러들여가지고 잡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여러분 이게 요즘 무당들이 하는 방식. 그렇게.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28절에 보면 뭡니까? 성령으로 악령을 쫓아내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 악령의 세계의 조폭이, 그죠? 악령 세계 양아치하고 싸워서 악령 세계 조폭이 양아치를 쫓아낸 것이다. 이런 거지. 바알세불에 힘입어 이게 이제 조폭이고 쫓겨난 귀신은 양아치인 거지. 예수님께서 그들의 얘기를 딱 듣고는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금방 28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28절 말씀 앞에 뭐라고 얘기하셨냐? 그들이 이제 바알세불을 힘입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25절에서 27절에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28절에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너희에게 이미 임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는 이 사건이 가진 의미는 뭐냐? 한마디로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 귀신이 쫓겨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건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안 믿고 거역하고 오해하고 불신하는 너희들에게 지금 임한 사건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안 믿지?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지금 너희에게 임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다. 자, 나라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국토, 또 국민, 또 주권. 이 세 가지 중에서 국토, 국민, 주권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핵심은 뭡니까? 주권이죠. 1905년도에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역사 선생님들 아실 건데 을사늑약 나라를 빼앗길 때 흔히 말할 때 그 당시에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그러자 나라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조선 백성 숫자가 2천만 명이었거든요. 나라도 그대로 있었고 조선 반도도 그대로 있었고 2천만 조선 백성도 그대로 있었는데 을사늑약 때 뭘 뺏겼냐면 주권만 뺏겼거든요. 그런데 나라도 있고 백성이 있지만 주권을 빼앗겼다는 말은 나라를 뺏긴 겁니다. 나라를 빼앗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핵심 개념은 뭐냐면요. 주권입니다. 주권. 예수님 당시는 더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틴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 헤롯이었는데요. 헤롯은 이 왕권을 가질 수 있는 그게 자격이 없어요. 헤롯이 유대왕으로서 그 당시에 로마가 전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유대왕으로 이 유대 지역의 통치권을 얻기 위해서는 이 헤롯 왕이 어디에서부터 자기의 주권을 인정받아야 됩니까? 로마로 직접 가야 돼요. 그러니까 황제에게 잘 보여야 되고 특별히 로마의 원로원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늘 로마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로마 황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요. 로마로 가서 황제와 원로원으로부터 통치권을 받아서 와서 유대인의 왕이 되는 겁니다. 인정해주면. 왜냐하면 나라도 있고 사람들도 있지만 그 주권은 로마로부터만 오거든요. 그렇게 해야 왕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요즘은 지금 전 세계 요즘은 어떻게 하면 국가가 인정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라가 세워집니까? 요즘 어떻게 되면 요즘은 어떻게 하면 나라가 인정받습니까? 누가 인정해줘야 됩니까? 저 나라다, 독립국가다 누가 인정해줍니까? 요즘은 유엔입니다. 한 나라의 주권이 유엔에 가서 인정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주변에 있는 이 강대국들이 합의해서 인정해주는 방식인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만약에 한 나라가 이제 독립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유엔에서 이걸 인정해주면 만약에 그 주위에 있는 그 나라 중에 이 독립한 국가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막 들어가서 공격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유엔에서 인정해주면 그 다른 마음에 안 드는 나라가 그 나라에 들어갈 때에 유엔 유지군이 들어가가지고 막아줍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한 나라를 쓸 수 있도록 주권이 될 수 있도록 주권을 보장해주는 게 유엔이거든요. 근데 고대 사회에는 유엔 같은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한 나라가 인정되거나 한 나라의 왕이 인정되려는 방식은 강대국이 인정해 주는 건데 로마가 가장 강력한 강대국인 로마가 그래 너 가서 거기 가서 왕노릇 해 인정해 주고 예 하고 오면 왕노릇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 그게 나와요. 누가복음 19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는데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자기 재산을 하인들에게 맡기는 땅속에 막 하인들이 묻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이게 실제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예수님이 비유로 든 겁니다. 왕위를 받아가지고 실제로 갔던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한 나라가 독립된 나라로 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통치권이다.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핵심 개념, 나라의 핵심 개념은 국토나 국민이 아니고 주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때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의 통치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권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중요한데요. 이 하나님의 통치권과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가르침이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을 막 말로 하니까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왜냐하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나라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실현되고 있다는 증거가 필요했는데 그게 표적입니다. 그게 표적입니다. 그게 이적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는지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잘 들어. 지금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 사건은 귀신의 왕국이 있었어. 근데 이 귀신의 왕국이 성령 하나님에 의해 점령당해서 그곳의 주권이 예수님에게 넘어가서 마귀와 귀신의 포로 상태에 있던 사람이 떠나는, 귀신이 떠나는 그 현상, 즉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한 사건이야 라고 설명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이걸 봐야 돼. 이게 그냥 귀신이 떠난 게 아니야. 다른 나라가 와서 그 나라가 점령되어서 이 사람들이 풀려나는 거고 귀신이 쫓겨나는 거야. 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그렇게 말하는 너희 가운데 임한 사건이야 라고 설명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귀신이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시작했다라는 표적이다. 즉 하나님 나라로의 해방, 구원의 사건으로 일어난 일이다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표적은 귀신이 나간 이 표적은 해방 그리고 구원의 표적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쫓아낸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도 마찬가지고 성경이 보다 보면 이적들이 일어나잖아요. 성경의 이적을 보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큐티하실 때도 성경의 이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면 이 성경의 이적은요 큰 관점에서 해석해야 됩니다. 이 이적은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이 고침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됨을 알리는 신호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도래, 그분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관점에서 이 표적을 해석해야지 이거 하나만 붙들고 아 이게 나왔다 안 나왔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크게 넓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했지만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실현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통치가 일어났지 예수님이 가는 지역, 예수님이 가는 곳은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일어났지만 모든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지는 않았거든요. 아직 그 통치는 나중에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통치하지 않는 곳도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도 그랬고 예수님 오기 전에도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곳은 제가 아까 설교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통치하고 있었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여기서 공중권세 잡은 자는 우리가 흔히 사단이라고 부릅니다. 사단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사단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때는요, 인간은 수많은 질병과 그리고 고통에 노출되고, 특별히 정신적인 억압, 사회적인 억압, 영적인 억압에 시달립니다. 인간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성경 표현대로 막 침노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단의 세력 안에 묶여있던 질병과 고통 귀신들들이 막 내쫓겨가는 겁니다. 막 침투해서 들어오니까 막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막 쫓겨나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자 어둠의 나라, 사단의 나라, 인간의 나라는 그냥 막 밀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 상징입니다. 아,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예수님이 실제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셨을 그 시대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분이 곧 하나님의 임재였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일종의 전쟁으로 따지면 해방구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다 점령됐는데 저게 그러나 어떤 도시만 해방 풀려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그곳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믿음으로 그 통치 안으로 들어간 자들은 그것을 믿는 자들은 그 통치의 능력이 그 개인 안에도 스며들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데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도 있고 그들 가운데 신앙의 고백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귀신이 떠나갈 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제가 말씀드린 여기서 너희는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이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다스림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너희들처럼 안 믿는 사람과 이 불신 세상에도 임하는 걸 보여줍니다. 너희에게도 임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온 우주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는요 삶의 모든 영역에 다 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악과 죄와 죽음과 어둠의 통치를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물리치는 그 접점에서 일어난 사건은 표적과 이적과 기사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 얘기를 잘 듣고 계시는 거 맞죠? 저 혼자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내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어떤 수면 모드에서 제 얘기를 듣고 계시는 건지 집중하고 계시는 건지 제게 좀 확신이 필요합니다. 뭐 고개를 끄덕인다든지 아니면 뭐 입을 움직인다든지 이게 너무 그대로 계시니까 이게 수면 모드인지 집중하는 거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저는 뭐 집중이라고 믿고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첫 메시지 공생의 그래서 예수님의 첫 공생의 메시지가 회개입니다.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첫 메시지라 그랬지만 이 얘기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회개하라 그랬잖아. 왜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에 대한 원인이 뭡니까? 왜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 나라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회개하라 말의 의미는 이 두 가지를 다 합치면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 회개는 그럼 뭐, 무슨 뜻이 됩니까?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바꾸라는 얘기입니까?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 통치하던 악과 죄의 나라에서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거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이 말은 지금으로 바꾸면 이제는 바꿔. 지금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거야. 우주적인 정권 교체가 일어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바꿔. 지금 바꿔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정권 교체가 일어났으니까 네가 이전의 죄와 어둠을 인정하고 다시는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제는 빛의 나라, 생명이 있는 그 나라에서 살아야지 하고 돌아서라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나라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전에는 네가 어쩔 수 없이 거기 살았고 그렇게 행했지만 이제는 나라가 바뀌었다는 것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잘못 살았던 것도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는 생명의 나라, 빛의 나라에 살아야지 라고 방향을 바꿔라.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라는 말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회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회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하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캐톨릭에서 고해 성사하는 것 같은 회개를 생각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지금 그 말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한다. 충분하지 않아요. 이 말이 맞지 않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죄를 짓고 내가 울면서 후회하는 것으로 그치면 회개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히려 반복되는 회개로요. 우린 더 좌절하고 말 겁니다. 나는 안 되는 모양이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뭐라냐면 그리스도인이 회개해야 되는 진짜 이유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1장 15절 때가 찼고 돼 있잖아요. 무슨 때가 찬 겁니까? 이전에는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인간이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만나면 죽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드디어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때가 찼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방향을 바꿀 곳이 생겼어요. 옛날에는요. 아무리 회개하고 내 마음을 다잡아봐야 갈 데가 없어요. 나라가 하나밖에 없잖아. 회개하고 또 그 나라 가고 회개하고 또 나라 가고 늘 그 자리를 뱅뱅 도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회개할 근거가 생겼는데 다른 나라가 임했거든. 그러니까 회개는 받고 돌아서입니다. 이게 한자로 따지면 전향입니다. 전향하는 겁니다. 나라가 하나밖에 없을 때는요. 후회하고 그 나라에 가서 또 살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나라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는 바꿀 방향이 생겼고 바꿔서 갈 데가 생긴 거예요. 이게 전향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 그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세상의 나라와 그리고 인간의 나라와 사탄의 세상의 나라가 있고 인간의 나라가 있고 사탄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를 향해 걸어가던 방향을 바꾸어서 전향해서 새로운 나라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이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뭘 보여주셨냐면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너무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갈 수 없었던 그 나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처럼 미천한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던 우리를 부르셔서 그 나라의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첫 메시지가요. 하나님 나라가 왔단 말이죠. 지금은 한 나라에 살았지만 이제는 다른 나라가 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회개하라, 전향해라. 이제는 너희들 그걸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에는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 돌이킴, 종교적 결단하는 겁니다. 신앙의 대상을 바꾸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나는 지난번 예전에는 불교를 다녔는데 이제 기독교를 믿겠습니다. 뭐 그런 사람도 없겠지만 나는 뭐 유교였는데 우리 집이 난 기독교를 믿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대상을 바꾸는 것, 좀 더 정확하게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전까지는 나와 내 욕망의 기준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어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교회에 가겠습니다. 이게 돌이킴입니다. 이게 회개의 첫 번째 요소죠. 회개의 두 번째 요소는 뭐냐? 깨우침입니다. 뉘우침. 여러분, 돌이키는데 왜 돌이켜요?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라고 돌이킵니까? 그게 아니고 뭐가 죄인 줄 알아야지. 내가 뭘 잘못 살았는지를 알아야지. 그리고 내가 여기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지. 이게 깨우침, 뉘우침이거든요. 그래서 돌이킨 다음에는 말씀 앞에서 무엇이 되고 무엇이 문제인지 자꾸 배워야 성찰이 생깁니다. 이게 문제였구나. 그런데 만약에 깨우침이 없는 돌이킴만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내 죄 다 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똑같은 짓을 또 해요. 계속 반복해서 삽니다. 내 죄 사함받았다 하고 똑같이 살아요. 왜냐하면 내가 무엇으로부터 돌이켰는지 그리고 돌이킴의 그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 배우려고 안 하니까 깨우침이 없고 뉘우침의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돌이킨 다음에는 계속 내 죄 사함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계속 반복하고 사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값싼 회개, 종교적 회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건 값싼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건 종교적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그런 회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전인격적인 회개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종교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모든 내용을 바꾸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우침으로서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아, 내가 뭐가 잘못됐었지? 그리고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이것이 전향입니다. 여러분, 돌이킴뿐만 아니라 깨우침의 회개가 있으면요, 그 깨우침 때문에 행동에 변화가 있고 그리고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개받을 때, 회개할 때 돌이킴은 강조하는데 그 다음 깨우침은 강조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돌이킴은 강조하는데 깨우침을 강조 안 하면 이 교회 회개가 종교적으로는 마치 면죄부를 주는 비상적 회개의 끝입니다. 이건 마약입니다, 마약. 이건 거의 마약 같은 거예요. 그냥 내가 똑같이 살다가 와서 또 회개하고 아멘하고 가고 아멘하고 회개하고 가고 그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세 시대의 면죄부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말할 때 그 요구한 회개는요, 그게 아니고 삶의 방향 전체를 바꾸는 겁니다. 전인격적 회개인데 거기에는 생각도 바꾸고 감정도 바뀌고 의지도 바뀌고 윤리관도 바뀌고 다 바뀌는 겁니다. 재정관도 바뀌고 자녀에 대한 생각도 바뀌고 그게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전혀 다른 나라니까. 이 세상 나라가 아니고 전혀 다른 나라니까 그게 회개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단순한 돌이킴을 넘어서 깨우침, 그리고 뉘우침의 전인격적인 회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유가 뭘까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코앞에 와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바로 네 코앞에 있으니까. 예수님의 초림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인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바로 시작되는 바로 그 진입로 앞에서 뭘 해야 됩니까? 지난 시간에 죄와 어둠의 나라에서 살던 것을 전향,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지금 내 삶에, 네 삶을 전인격적으로 바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나라에 속할 것인지,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할 것인지, 우리 자신이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두 군데 모두 다 속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을 지배하고 있던 인간의 나라, 세상의 나라, 사탄의 나라와 완전히 대비되는 개념으로 딱 갖다 붙인 거거든요. 이것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종류인 나란 그곳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주일날 교회 간다, 그럼 내가 내 종교를 기독교로 바꿨다, 그게 아닙니다. 전혀 다른 나라,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갈 수도 없고 꿈꿔볼 수도 없었던 그 나라로 우리를 초청하신 것이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삶의 전인격을 바꾸는 것, 그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예수님의 공생의 첫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 회개였습니다. 제가 아예 넓게 쫙 펼쳐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성경 구절을 뽑았는데 넓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했던 메시지가 마가복음 1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 초기에 하셨던 그 유명한 강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뭐가 있습니까? 소위 말하는 산상보훈, 산상수훈. 여러분, 산상보훈의 가장 강조점이 뭘까요? 5, 6, 7. 산상보훈의 강조점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이게 산상보훈의 핵심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는 거.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라고 말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5, 6, 7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갈릴리 초기의 강론 주제도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 사도들을 파송하고 70인 제자들을 막 보내실 때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마태복음 10장 7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너희들이 가서 뭘 말해야 되냐면 임박한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말해라. 딴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했다는 것을 말해주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70의 제자들을 파송할 때 임박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우리가 조금 전 읽었던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의 모든 표적과 기적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성령이 증거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에 보면요. 마태복음이 왜냐하면 이제 유대인들을 향한 그 풀어 쓴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0장 13장 10절 11절 있습니까 혹시? 성경이 있습니까? 지금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1절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예,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여기 보면요. 예수님의 모든 비유는 뭐에 대한 비유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 때 비유는요, 그냥 비유가 다 하나님, 숨겨진 어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기 직전에,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하셨던 그 유명한 설교 뭡니까? 감림산, 강론입니다. 이제 감림산에서 마지막 주님께서 자기 설교를 하시는데, 이제는 죽음 직전이죠. 마태복음 24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기 보면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옵니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도래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들어오느냐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니까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설교에는요.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땅에 아예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하면 도래하는가 이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실 때는 이때는 예수님의 공생이 거의 끝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을 내다보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가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걸 내다보시면서 처음 초기 사역에는 우리가 어떻게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를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강론에서는 이제는 그걸 넘어서 아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그 땅에 도래할 때 어떤 일이 있는가.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종말에 관한 여러 가지 글들이 쓰여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셨어요. 오늘 읽었던 성경 보면 사도행전 1장 3절.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도를 재교육할 때 주제가 뭐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내가 3년 동안 너에게 말한 거는 하나님 나라인 거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다음 그 사도들, 그 뒤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바울을 살펴보면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제가 보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여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가르쳤어요. 8절에 보니까. 근데 사람들이 거절했죠.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세 달 동안 가르쳤지만 바울이 두란노 성원에 와서 2년 동안 가르치니까 10절에 보니까 온 아시아에 예수님을 모르는 이가 없는 놀라운 천도가 일어났는데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성원에서 2년 동안 강론했던 주제가 뭐냐? 하나님 나라였다. 하나님 나라. 바울이 2년 동안 강론했는데 그 주제가 하나님 나라였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제일 끝이 어떻게 됩니까? 로마로 끌려가잖아요. 로마로 끌려가서 재판을 받으려고 기다리는데 셋집에서 무려 2년 동안 머뭅니다. 이제는 사도행전 제일 끝! 사도행전 28장 끝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이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다음에 31절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이제 마지막 때 사도행전 제일 끝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이제 재판을 받고 2년 동안 있으면서 뭐라고 되었냐면 두 가지를 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2년 동안 뭐냐? 그건 그리스도의 죽으신 것 부활이죠. 주님이 하나님이시다. 신앙의 대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가 두란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가 마지막 2년 동안 로마의 감옥에서 가르쳤던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전파하였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뭘 가르쳤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난 뒤에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과 동시에 그분이 가르쳐준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사도들은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바른 신앙은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대상으로서 예수님과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만 가르칩니다. 이것은 복음의 한쪽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서 믿는 측면입니다. 그분은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죠.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스승은 뭡니까? 우리가 믿는 대상일 뿐만 아니라 뭔가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뭘 가르쳐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것과 동시에 중요한 것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알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으로 신구약 전체를 다시 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먼저 시도는 사복음서만이라도 먼저 우리가 그렇게 보는 노력을 하고 그리고 신약 성경만이라도 우리가 좀 제대로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첫 번째 우리가 결심해야 되는 것은 아 지금까지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지만은 이제부터는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그냥 시작하면 돼요. 내가 성경을 읽을 때나 내 의식 속에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놓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면 좋겠다. 알면 좋겠다. 인식을 갖는 겁니다. 첫 번째 이 시작입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제가 도전하고 싶은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교회 예배드리고 집에 가면 또 그럴 분 계실 줄 몰라서 아, 난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또 예배드리고 와서 이번 주에도 또 똑같은 바보 같은 짓을 했네. 나는 와,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 내가 정말 가치가 없는 거 아니야? 내가 정말 이렇게 안 하고 싶은데 내가 또 그랬네? 그렇게 가책을 느끼는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회개에 이 후회라는 요소가 있는 것은 맞지만 회개와 후회는 동일한 게 아닙니다. 후회는 자기가 잘못된 것을 자각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뿐입니다. 후회가 회개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참된 회개는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회개는 뭐냐 하면 그 하나님 나라를 인식했다면 전향입니다. 방향을 아예 바꾸는 것인데 이 전향은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눴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이 세상이 제시하고 따라오게 만드는 그 형태, 그 가치, 그 틀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아예 틀 자체를 바꿀 것인가? 그러니까 폼을 트랜스폼으로 바꿀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 틀 안에서 그냥 컨폼으로 살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인식한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트랜스폼하겠다. 나의 모든 폼을 바꿔버리겠다. 라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저는 한수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라는 우리의 비전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시간이 될 때마다 같이 공부하고 많이 나눌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눈을 이렇게 뜨고 보면 이 세상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는 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로 살아가되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인식하고 살아간다. 두 번째는 전혀 다른 나라 속에서 단순히 후회의 회개가 아니고 내 삶을 전향하는 내가 내 삶을 아예 바꿔버리는 삶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나님께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